하나님,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 살았던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 자격 있는 사람들만 오늘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어제를 살았는데, 부족하게 어제를 살았는데, 그래도 은혜로 또 다른 새 날, 새로운 오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었음을,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서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무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머물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만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마음껏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능 시험을 끝내고 곤히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고사장에 앉아 시험을 봤던 우리 자녀들입니다. 1년 동안 혹은 1년이 넘도록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안식을 누리기보다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실수가 있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예상되는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수능시험으로 모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논술과 면접, 실기 등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길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라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기에 자녀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운 사랑의 노동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코 자녀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나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끝나고 이런저런 결과를 놓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혹시나 말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달아주시고 신뢰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이 기간을 통해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엄습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 이것저것을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고통을 주님께서 면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부의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파하는 모습 가족들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들을 감염병으로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슬픈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오나 주님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과 함께 하시고 장래의 절차에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염병에 걸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망교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당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를 진단하며 우리 소망교회 상황을 돌아보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차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당의 서기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들과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큰 자부심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참된 복음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도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겟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겟과 겐 사람의 네겟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 그리고 십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사울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아마도 다윗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태에서 죽이지 않고 놓아둔 상태에서 이제 자기 길로 각자 사울은 사울의 길로 또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로 그렇게 헤어진 후에 다윗이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해서 유대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정착해서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그 군락을 이루면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두 번이나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땅의 어떤 한 주변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그들이 머물면서 서로 공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앞선 이야기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망명이라고 하는 망명하라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수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잠시 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결국은 단념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지켜가고 계시고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엔게디 그 다음에 십광야에서 또 그랬고 그 외에도 수 없는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 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너의 장래가 잘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디에서든지 거기서 유대 땅에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서 또는 숨어 다니면서라도 하나님께 사실 나를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는 블레셋으로 지금 갔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계획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격,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떤 특별한 뜻을 갖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과정에서 스스로 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다윗도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윗도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는 이렇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난번에도 가드의 각 지역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서 그 아기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었죠. 그리고 홀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몇 명 정도 같이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홀로 간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까 도망자로 갔던 상황이었고 그때 도망자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미친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망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곳으로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하나의 나름의 어떤 하나의 판단이었던 것이며 이미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가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것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바깥으로 나아가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안에서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망을 가는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데리고 이제 가드 왕 블레셋 왕에게 가서 투항을 하고 이제 목숨을 구하면서 그 밑에 있겠다. 부하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군대까지 거느리고 내려오자 아기스는 이번에는 아주 그 환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아기스가 환영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홀로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와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인가 혹시 첩자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후로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기스도. 그러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뭐 있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몰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이 다윗은 결국은 사울의 적이 됐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면 사울과 싸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기스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수하에 다윗을 이제 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곳에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 두 여인까지도 데리고 갔다라는 내용이 3절에 나오지요.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사울은 자기의 영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데는 물론 블레셋 사람의 군대까지 쳐들어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다윗이 망명했다라는 말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망명이라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존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울은 이제 수색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아기스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내용이 5절 이후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예, 아기스에게 이제 한 지방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다스리면서 또 그곳에서 생존하면서 당신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당신 밑에서 있지만 왕도에 함께 살기에는 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 아기스도 그랬겠죠.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함께 왕도에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멀리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아기스에게도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받아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족속에게 백성들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해서 계속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땅인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망명을 해서 땅을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서 하나의 지방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윗 왕의 영토가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이제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 히브리어로는 수일들과 몇 달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일들이라는 날을 그냥 며칠이었다는 말로 해석하면 한 몇 달 정도, 몇 달 며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또 수일들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1년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또 다른 수거적 개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아마 이것을 선택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략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다윗은 이 가드 왕 아래 밑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때 시글락에서 어떻게 그럼 생존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예, 다윗은 그곳에 이 시글락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그는 지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 사람들을 그런 지방에 있는 족속들을 침범해서 그들에게서 물건들을 빼앗고 또 이렇게 살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수르 지역과 애굽 땅 지역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을 정도의 그런 족속이고 아말렉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오는 그런 족속이죠. 자,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이 아말렉과의 계속되는 이제 제일 큰 민족은 아마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쪽을 이제 계속 공격하면서 다윗이 이제 생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공격했는지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예,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이제 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또 아기스에게도 진상을 했겠죠. 지금 아기스에게 와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제 왕에게 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가 이제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이란 네게부 지역인데요. 이것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디를 쳤습니까? 아말렉, 그죠? 아말렉 사람들을 쳤는데,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뺏어 와서 그것을 이제 가드 왕에게, 가드를 지키고 있는 블레셋 왕에게 지금 주었는데, 네가 어딜 다녀왔느냐 그러면 유다 지방을 다녀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라무엘도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족속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지금 내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금 아기스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11절 마지막 부분은 한글로는 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말렉을 침공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그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전해서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리면 유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다윗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례가 계속되었다. 이런 관행이 그가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은 점점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아기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수하에 들어온 장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갔던 또 다른 다윗의 실패의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